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노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슬픔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살면서 슬픈 일들을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고아로 살아가는 꽃제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이야기로만 듣는데도 이렇게 슬픈데 직접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네,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 남녀 주인공이 사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들과 오해 때문에 결국에는 헤어지는 슬픈 장면을 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슬퍼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죠?
우리 인생에서도 슬픈 상황이 많죠. 하지만 슬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슬픔을 살펴보고 또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9절, 시편 31편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니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으리로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파기와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러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없죠.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을 고백한 노래입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밤마다 너무 눈물을 흘려서 마치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로 슬프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적군들 때문에 왕으로서 고민이 많았던 걸까요?
이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슬픔의 이유가 바로 죄와 악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은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이 죄를 저지를 때 그 죄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네요. 하지만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다는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슬픈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죄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사실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죄악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부당하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공격받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잘 생각해보면 악한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슬퍼하는 것 같아요.
더 큰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흉악범들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는 다윗이 오히려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서 생겼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죄와 슬픔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네, 저도 찬송가 가사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내용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슬픔의 원인이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없애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슬픔을 먼저 느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다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른다고 생각했던 유대인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방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면 정말 버릇없고 나쁜 아들이잖아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것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물을 자기 욕심대로 다 써버리고 진짜 굶고 살게 되었네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나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먹을 수 없어서 비참함을 느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들의 고백을 보면 비참함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의 옛날 집을 떠올리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하는 하인들조차 먹을 것이 풍부했으니까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런 고통과 슬픔이 없다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런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런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면 당연하게 누려왔던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슬퍼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심, 걱정,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보통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심, 걱정,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방탕함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거나 심지어 슬퍼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막상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날 때는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슬픔을 직접 겪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슬픔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아니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아니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었죠. 사역 전체가 둔하고 믿음 없는 인간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마저도 변덕스럽고 믿을만 하지 못했었네요.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겠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슬픔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도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슬퍼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슬픔을 겪으심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네요.
혹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실까요? 주변에 슬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2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초상집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기에 슬퍼하는 감정이 가득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것이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도 되돌아보게 된다면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피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공감하길 원하셨네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라는 낮은 몸으로 인간 세상에 찾아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사람을 신경 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잘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슬픔을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견디기 힘든 슬픔을 겪고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다면 지금은 슬프더라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같이 살펴볼까요? 이사야 61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한 말씀이죠.
네,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슬픔은 결국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자 왕이 되셔주셔서 다시는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동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느낀 점이나 깨달으신 점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슬픔의 원인이 개별적인 사건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슬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시는 방식과 약속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슬픔을 겪으시는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이 세상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그런 우리의 세상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런 슬픔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면 지금의 슬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모든 슬픔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두 분은 믿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배신감을 느껴본 때가 있었나요?
네, 배신을 당하고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까먹고 살았는데 생각났어요.
네.
네, 저도 뭔가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척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되게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정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한 후 은퇴 로임을 받으셨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외삼촌께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돈 거래는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은퇴로임을 빌려주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젊으실 때 도움도 종종 주셨던 분이라 큰 의심 없이 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저희 가정은 저를 비롯해서 아직 공부를 해야 할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은퇴 로임을 돌려받기 위해 외삼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셨죠.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해 집이 사라지고 빚이 쌓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크게 부족함을 못 느끼며 자라다가 갑자기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고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삼촌이 정말 미웠고 사람들에게 배신감이 들고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감당해야 할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은퇴로임은 영영 되돌려받지 못했고 가족은 그만큼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로 나약하고 의존적이었던 제가 그때 제대로 홀로서기를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신 것을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어린 시절 막연하게 생각하던 목사라는 꿈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맺었네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순수합니다. 그럼에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셉 잡콥스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다 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배반과 배신의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장 배우기 어려운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누구보다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에서 그들이 보인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말에 얼물을 놓아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잖아요. 자, 앞장선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묘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단한 신앙 경력자들이며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밀란이 날까봐 이 계획은 유월절 이후에나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명한 제자가 이제 등장하는군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예수님의 마음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수월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들과 은밀한 모임을 갖고 거래를 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이런 섬뜩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괴계와 배신이 난무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수견이 오른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루시 보여준 아름다운 삶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청량감을 주었습니다.
외로움의 정도도 짐작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보니 그야말로 예수님께 무더운 날 얼음냉수 같은 귀한 헌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은 같은 이야기이고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은 각각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예루살렘 입성 전,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후 이렇게 세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죠. 요즘도 향수는 고가인 것들이 많은데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것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익 계산으로는 그 말에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첫째, 시점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중요하고 언제라도 도와야 하지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로 죽은 자를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예언적 행동이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이 분위기 속에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이 같은 향유 옥합의 헌신은 어느 때이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죽기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기를 쓰고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죽기 위해 살았던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세력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셨고 한 걸음씩 나아가 자신의 죽음을 주도해 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죽음 앞으로 나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쭤오되 내니이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그 사람이 자신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복음서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그중 한 가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 즉 탐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탁월한 능력, 감각이 있어 재정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유다는 향유의 값어치를 금방 알 만큼 감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이 돈과 결부되면 심각한 타락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가롯 유다를 통해 크게 경계하게 됩니다.
사도부활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했는데 반대로 내가 강할 때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혹과 넘어짐은 자신의 능력이 있고 감각이 있다는 영역에서 생겨납니다. 탈세의 달인인 세금 전문가, 정보를 입수하여 이득을 취하는 공직자들, 바로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으로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일삼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항상 돈이 연관되어 있군요. 돈은 누구에게라도 큰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억압과 학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어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바로 구원자를 간절히 대망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부르짖었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의 계가를 울려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정치 군사적 메시아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초인적인 능력을 사용해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생각으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보지도 않고 허무하게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군요.
그렇습니다. 유다는 스승이 아무런 저항 없이 허무하게 죽도록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 막다른 곳으로 몰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형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유다가 생각한 벼랑 끝 전술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군요.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깊은 후회와 극한의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니우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괴로움과 자책 속에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애를 마쳤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비참한 우리 삶의 단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열정이어야 함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탐심에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다 보니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네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우정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그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물었던 것이죠. 유다도 들통나지 않아야 하기에 똑같이 물었겠네요.
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6장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또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유다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천국의 문턱까지는 함께 갔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넘겨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넘겨지고 팔리는 것에 유다를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그를 제자로 불러 훈련시켰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맡기셨다니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여도 참빛으로 세상에 계셔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도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여러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고 임금 삼고자 막무가내로 달려들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모른 척하고 배신해도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 죽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을 던지신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직 그 사랑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머물 장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아 열 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겐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장자들을 모두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1년 된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날을 계속 기념하기 원하셨고 150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됨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이렇게 큰 것이었군요. 잘 경청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셨는데 이날은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인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이라는 말씀이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죽음에 대한 예고를 여러 번 하셨죠.
맞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죽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풍습을 따라 차려진 음식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을 떼시는 것은 당신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는 것은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몸을 먹음으로 출애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구원의 결과를 누리게 되었듯이 제자들도 떡을 떼어 먹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효력을 누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마시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희생제물의 피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언약이 갱신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언약은 없고 이것이 최종적인 언약입니다. 이로써 이날을 기념하라는 유월절에서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 이후부터는 모든 제사의 형식들은 끝이 나, 떡과 포도주 형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예식보다도 거룩하게 행해야 할 최고의 예식이 성찬식인 것이네요. 명심하고 새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뒤이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겉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밝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합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이 잔치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참담한 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표현했던 이 여인의 행동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로 곤고하고 지쳐있던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동이 되었습니다. 향유 옥합의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자들 중에서도 배신할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였고 예수님은 만찬에서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의 배반을 알고도 선택하시고 그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첫 번째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몸을 먹던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최종적 언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찬을 귀하게 여기며 새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아멘.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음을 알려주며 이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던 시기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었던 시기에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귀한 헌신이 되었음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 중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제자로 선택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셨음을 또한 가르치십시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으로 인해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주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던 날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최종적 구원의 날로 확정되었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